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시 25분쯤 회담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라 그롱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이 파르물랭 스위스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단독 회담 없이 각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석하는 숭의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약 5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없이 각각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미 한일 3국 고위 당국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성김 특별대표가 오는 19일에서 24일 기간 중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방문 목적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국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국자 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대표의 지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국 정상회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성명을 통해 언급한 타이완과 홍콩, 신장 등 중국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타이완과 신장,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한 것으로 단속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누가 거짓말과 호의 정부에 근거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의 해계 무리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있는지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분명히 보고 공정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인권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홍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약 한 달 만에 다시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오늘 가자지구의 가자시티와 한미니스의 하마스 군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폭발물을 단 풍선이 날아오기 대응해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보고된 양측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로부터 테러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투 재개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며 신성한 땅과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코로나19 주간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주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델타형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단계인 관심 변이에서 한 단계 급증한 것으로 CDC는 우려 변이는 전염성이 더 증가하고 입원 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더 심각한 질병 등의 증거가 있는 변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CDC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델타형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대북 외교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협상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으로 영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16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맞춰 대북 외교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 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I noted at the outset,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벤 홀른 의원의 질문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효된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 일명 브링크 액트를 온전히 적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브링크 액트와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흔쾌히 더 연구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UN의 도구와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건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If confirmed, I'd be delighted to learn more about the Brink Act. And how we can strengthen the sanctions.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임명될 경우 총 6개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면서 그중 세 번째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꼽았습니다.
Reduc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resident Biden has stated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외교와 억제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준될 경우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병된 미군을 우선시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를 지지하겠다고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선점을 각각 1순위와 2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을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순위인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ur biggest geopolitical test. I support approaching the PRC from a position of strength by working with allies.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제 기구들과 관여하며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과 외교와 군사적 역량 그리고 미국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에 대해 힘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이에 앞서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7년 외교관 생활 중 24년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외에 브렛 홈그렌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홈그렌 지명자는 미국이 처한 여러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to the continuing threat of terrorism, cyber, emerging technology.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문제에서부터 테러와 사이버, 기후변화, 진화하는 기술에 이르는 위협들은 정보당국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사는 남중국해와 타이완 등 중국 관련 현안들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지명자들이 중국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미 협상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관계에서 현재의 역학을 바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며 북한의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이 같은 적극적 입장 표명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가 발표되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묵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15일 VOA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자신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큰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일종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probably hoped.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망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국이 큰 양보 의사를 표명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벼랑 끝 정수로 나아가 핵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문제를 악화시켜 제재 완화를 받는 길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제재 완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대미 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 중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기적으로는 대미 협상 약속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얻어낼 조건을 설정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길어지는 침묵기에는 북한 내부 상황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파와 경제난, 그리고 엘리트 정치 세력 내 일부 변화와 같은 국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에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미국과의 긴장을 유발하거나 추가 유엔 제재 부과 혹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억제 등 국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대미 협상과 같은 대외 정책에 다시 관심을 돌릴 것으로 간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실험 재개와 같은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오늘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북한이 어떤 종류가 됐든 무기 실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런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무기 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현재 개발 중인 무기 시스템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실험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북한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렛대를 가진 중국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얼마나 장려할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중 관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까지 훼손시키며 스스로 국경을 봉쇄했다며 북한의 셈법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으로 영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전략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15일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불황정을 야기하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변화시켐다고 평가했습니다.
DPRK continues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more capab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have destabilized and reshaped the security environment.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가 2022 회기 연도 국방 예산안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토메로 부차관보가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선함에 따라 향후 미국, 한국, 일본을 겨냥한 위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북한은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감행한 발사 실험들은 보다 진전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단거리, 중거리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핵과 재래식 군대의 발사 왼편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ong with left of launch capabilities in our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s, missile defense plays.
글렌 벤 허크 북부사령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유사시 대통령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적성국을 격퇴하도록 발사 왼편 구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이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부사령부는 이 밖에도 합동 전용역 지휘통제, ZC2 도입을 통한 모든 영역에서의 상황 인식 개선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 전용역 지휘통제 ZC2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미 11개 정구 사령부가 합동 전용역 지휘통제와 연계한 역량의 실전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적성국의 공격 역량 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 세계에 걸친 전용역 상황 인식 개선 없이는 미 본토 방어 역량이 계속 감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 총장은 그동안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간 진행해왔던 통합 운용 실험이 올해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사일 방어청은 미 합동군 내 탄도미사일 전장 지휘 통제 체계 C2BMC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합동 전용역 지휘 통제 ZC2에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which is that hard network that brings everything together, that is our all-domain networking that will be tied to JADC2 downstream.
탄도미사일 전장 지휘 통제 체계 C2BMC란 전 세계 6개 미국의 정구 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미사일 방어 관리 체계로 북한의 역량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습니다. 한편 더그 램본 공화당 의원은 베너크 사령관에게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역량에 대해서 자신하지만 2025년에 이르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과거의 평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그와 같은 평가는 비공개 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 believe we should talk about that in a classified forum. I tell you, I'm comfortable with the programs that we have in place right now for next generation.
다만 북한의 미사일 진화에 따른 역량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2028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 기반 요격기 계획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연계 움직임을 제기하는 공개 분석 자료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물었습니다. 토메르 부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이 계속 미사일 역량을 고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두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카이 케일리 의원은 모든 당국자들과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고도함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위협을 늘릴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요격할 수 있는 미군의 역량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북부 태평양에 배치한 해상기반 엑스밴드 레이더 SBX의 경우 유사시 하와이 방어 또는 미 본토 방어 가운데 단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너크 사령관은 SBX의 사용 없이도 현재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ven without SBX,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defend against a threat from DPRK.
베너크 사령관은 향후 하와이 방어를 위해 추가로 레이더를 배치할 필요성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재 배치된 다른 자산만으로도 오늘날의 북한 역량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40개 내지 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정책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지속적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움직임을 반영했다며 핵탄두 규모와 미사일 운반 체계 모두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4일 발표한 국제 군비, 군축, 국제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를 40개에서 50개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연구소가 지난해 보고서에서 추정했던 30개에서 40개보다 10개 늘어난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실험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건 인정했지만 핵무기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만 80개로 추산한 전 세계 핵무기 규모에 북한의 핵탄두 추정치는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원심불리기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핵탄두 규모가 전년 보고서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that's because of the assumed continued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in the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지 여부 등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며 그러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핵무기 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정 규모는 그동안 단체와 전문가들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개에서 116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리면 2027년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같은 달 북한 전문 매체 38 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분석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 등을 계산하면 해커 박사의 추정대로 40개에서 50개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실전 운영하는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re important part of the number is more about to what extent has North Korea operational.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운반 능력도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은 훨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합의 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는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모두 1만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25개는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 2천여 개는 고도의 작전 경계 태세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가 지난해 추정치 13,400개보다 3,020개 감소한 건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 세계 실전용 핵탄두 감소는 교착돼 있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라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와 미사일, 항공기 운반 시스템, 핵무기 생산 시설 등을 교체하고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값비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현대화된 일부 핵무기 체계는 비약적으로 또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일부는 감소하는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냉전의 끝이자 미래 핵무기 시대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우선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는 북한 정권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와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공동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포용하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이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약속들을 지키면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모든 제재를 어떻게 할지 다른 이사국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eep your promises, then I'm sur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discuss it.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깨닫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come out for genuine dialogue. We are ready. I'm sure that President Moon.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ttom-up approach, whatever approach it may be, it's important that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And once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접근법을 취하든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런 합의에는 확신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과 북한 양국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측에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 앞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collective will of the all peace-loving
반전 총장은 G7이 공동 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한 건 전통이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집단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넉 달 만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당 전원회의 안건에 국제정세 분석과 당의 대응 방향 문제가 포함돼 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5일에 열렸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 전원회의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 해 전원회의가 세 번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이 계획에 미달돼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당 회의 석상에서 식량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현 시기 인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며 전 당적, 전 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요 곡물 가격이 이달 들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5일 현재 북한 평성지역 쌀 가격이 1kg당 7,000원까지 치솟았고 일반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도 1kg당 4,450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형성돼서 이제 최고 가격입니다. 이번에 전원회에서 김정은이가 식량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위기 상태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 김정은이한테까지 이 사실이 보고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로 북한의 주요 곡물 시세를 게재하는 아시아프레스도 15일 현재 북한의 쌀 가격이 7,000원, 옥수수는 5,000원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약 보름 만에 쌀의 경우 60% 이상, 옥수수는 100% 이상 오른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식량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 이미 식량 문제가 대비를 하려면은 2월이나 3월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비료나 비닐 방막이나 그런데 그게 일단 어려웠고요.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장마라고 그래가지고 또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농촌 지원도 예년 수준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잇단 태풍으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봉쇄로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0만 톤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또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당의 대응 방향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회의 첫날 보도 내용 가운데 대미 대남 정책과 관련한 언급은 없지만 이어지는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물로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아직 미국을 향해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선 빠져있던 대외정책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이번엔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한 이후 정세 흐름상 대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일치된 강경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등 대외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역시 핵심은 대미 정책이겠죠. 지난 8차 강대회 때 얘기한 거에서 어느 수준에서 바뀔 것이냐.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긴장 조성이라든지 쪽에 더 강화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하나의 문제 관건이고 또 하나는 8차 당대에서 보여줬던 그 다양한 핵무기 발전 그것에 대한 좀 구체성을 띄운 방향들이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접고 대결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완전히 뭐 미국이 이제 대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걷어차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지금 식량 문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렇다고 미국이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미국에게도 기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 대화 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조한범 박사로 북한의 반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이나 대화 여지를 부정하는 높은 수위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미중 격돌 양상이 보다 뚜렷해지고 미국이 미한일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정세 분석을 통해 중국과의 밀착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중 격돌과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현재 국내 상황을 타개하고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의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보다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전원회의 첫날 회의에선 이 밖에도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인민군대 사업을 상세 보고했으나 다른 보고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 김재룡 당 조직 지도부장, 리철만 당 농업부장은 각각 경제, 반사회주의 투쟁, 영농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전원회의가 16일에도 열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또다시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환율은 30%나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원달러와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최근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 원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은 660원으로 지난 2일에 비해 32%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5,990원으로 엿새 만에 16%가량 떨어졌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의 환율과 물가와 관련해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도 비슷한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 1위안에 970원이었던 환율이 650원으로 33%나 폭락했습니다. 또 1달러에 6,700원이었던 달러화 환율도 5,500원으로 18%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환율은 지난 8개월간 두 차례 폭락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8,000원 선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말 6,500원으로 20%가량 떨어진 데 이어 올 6월 초 또다시 16%나 하락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이 강력한 외환 통제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some sort of like a artificial controlling of the currency value.
환율이 폭락했다는 것은 북한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통상 한 나라의 경제적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 경제는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그리고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오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폭락 배경에 북한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환율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화 확보입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3년간 기존의 외화 보유고를 활용해 제재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 개입을 통해 주민들과 돈주들이 갖고 있던 달러화와 위안화를 흡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달러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 북한 당국은 싼 가격으로 외화를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지난해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수입되던 조미료, 설탕,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1kg에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인 이들 수입품의 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돈의 가치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그레이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n person wants to buy 1 kilo of sugar from China, and the price of the Chinese price of that same sugar is going to stay same.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원화는 지난 2009년 11월 화폐 개혁을 계기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 1로 강제 교환했는데 모든 돈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9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당시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괜찮았지만 북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죠. 북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조금만 바꿔줬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북한 돈 대신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장마당에서도 외화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 화폐가 외면을 받자 지난 연말부터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평양의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원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환율 폭락도 외화 대신 북한 원화를 쓰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 issue is how do they control the rate? You know, do they control it by in the market?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런 인위적 조치로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몇 달 정도는 몰라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와 또는 위안화를 갖고 있는 돈주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새 환율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돈주와 주민들은 과거 1달러에 8,000원을 지불하고 달러화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의 방침대로 1달러를 5,000 또는 6,000원에 팔면 달러당 3,4,0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갖고 있던 달러화를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북한의 환율 폭락을 외화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시장 활동을 크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외화난이 심해지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께 북한의 외화 돈줄이 마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해관총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에 비해 무려 99%나 감소한 겁니다. 또 2월 말을 기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정제용 밀반입도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연승 씨는 외화난으로 인해 석유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코비드 때문에 국경도 다 닫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 돈이 모자라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연유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제재 와중에도 밀가루, 비료, 담배, 술 등 매년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환율도 1달러에 8천원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환율 폭락에 이어 올 6월 또다시 폭락하는 등 환율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북중 무역의 급격한 축소와 연이은 환율 폭락세는 북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해 총 3,800건이 넘는 자료를 전자보전소에 추가 지정했다고 저장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인권 문제가 통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핵심 정보와 증거 보존이 최신 전자식 e-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디스커버리는 소송이나 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와 검토 등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개별 문서뿐 아니라 오디오와 영상,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이트,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약 3,830건에 달하는 개별 파일이 e-디스커버리 보존소에 추가됐다며 여기엔 인터뷰와 보고서, 청원서, 위성사진, 지도, 소송문건, 영상과 음성, 녹화, 녹음본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와 정부 문건, 학술 관련 자료도 저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 정부 대표들, 북한 인권 피해자, 그들의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와 역량 구축,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탐색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인권단체는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했던 748건에 달하는 북한인권 피해 관련 청원서를 유엔 보존소와 공유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선별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범죄수사 기준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폐부를 위한 국제형사관행자료도 피해자 그룹 등 단체들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적 증거 수집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촉구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인권기구의 수장인 미첼 바찰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정보와 증거를 담은 중앙화된 보존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는 본연의 보존소 역할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 범죄 연루 형태, 잠재적인 가해자 파악을 가능하게 해 향후 책임 규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또 이번 연례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문서 기록을 위해 인터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며 탈북민들의 유엔 회의 참여 등 역량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민 시민사회단체 두 곳과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탈북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최신 인권 정보를 입수하고 인권 침해를 잘 기록하도록 지난 6월에 인터뷰와 문서화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 방식에 인권이 공동 사안으로 통합되고 북한 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인권이 중심임이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회담의 맥락에서 인권 문제를 갈등 방지 수단으로 통합하기 위한 옹호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9월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인권을 중심에 둔 포용력 있는 북한 내 평화 프로세스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수감자, 어린이 등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계속 옹호했다며 북한 당국의 구금과 수용소 시설에 대한 인도적 접근 허용을 요청하고 지난해 계획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도 제작을 올해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책임 규명 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통해 인권 문제 해법을 찾는 투트랙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한 정부는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3도. 남포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8, 최고 23. 신우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18도, 최고 21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7도, 최고 23도. 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2도. 사리원도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3도입니다. 함흥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0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0도, 최고 18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 13도, 최고 23도. 원산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 22도. 청진 흐리고 최저 14, 최고 16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3도, 최고 17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1.5,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시 25분쯤 회담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라 그랑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기 파르물랭 스위스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단독 회담 없이 각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배석하는 통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약 5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없이 각각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결과물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협력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국의 국익 증대에 반하는 러시아의 활동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비전과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미얀일 3국 고위 당국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성진 특별대표가 오는 19일에서 24일 기간 중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방문 목적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항국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국자 회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성김 대표의 진영을 발표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국 정상회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공반적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6일 마드리드 총리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스페인 전략적 공반적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70년 동안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와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략적 공반적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 및 외교, 국제 및 다자협력, 세계평화와 안보, 경제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교류, 관광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상부적인 평화 동참 의지를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고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약 한 달 만에 다시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오늘 가자지구의 가자시티와 칸유니스의 하마스 군인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폭발물을 단 투선이 날아온 데 대응해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보고된 양측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로부터 테러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투대계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며 신성한 땅과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뒤 26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다고 전 세계 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주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또 영국에서 최초 확인된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164개로 가장 많고 남아공에서 확인된 베타형 변이는 115개 나라, 브라질에서 확인된 감마형 변이는 68개 나라에서 각각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델타형 변이를 우려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단계인 관심 변이에서 격상된 것으로 CDC는 우려 변이는 전염성이 더 증가하고 입원 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더 심각한 질병 등의 증거가 있는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